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6월 의장국에 선임됐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김영권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면 정지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의결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의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의 발언을 들어보면 한국 정부는 9.19 군사합의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의 걸림돌이었다 이런 입장인데 윤 기자가 먼저 좀 이 내용을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 그 발언을 들어보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그동안 그런 입장을 계속해서 표명해 왔습니다. 일례로 신원식 국방장관은 여러 차례 9.19 군사합의가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대북 비대칭 우위를 약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추진해서 군의 대북 감시 정찰 능력과 공중 우세를 환원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 당국은 일찌감치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해 왔다는 그런 설명이 가능합니다. 예.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대응해서 효력 일부 정지를 발표했고요. 이어서 최근에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해서 전체 효력을 정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는 도발적 행동이긴 하지만 남북한이 접경 지역에서 적대 행위를 금지한 9.19 군사 합의와는 무관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있고요. 또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한에 비해서 첨단 군사 장비 등 측면에서 크게 뒤져 있고 또 아울러서 한국군은 주한미군과 긴밀히 대북 정보 등에서 협력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접경 지역에서의 적대행위 금지 합의로 한국보다는 북한이 한국군 움직임에 대한 감시 정찰에 더 어려움이 컸을 것이라는 그런 전 관측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19 군사 합의는 어느 일방의 활동이나 역량만을 제약했던 것은 아니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예. 그런데 이 9.19 군사 합의로 인해서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렸던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이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이 남북한 간에 큰 충돌이 없었다 이런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김영건 기자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이었죠.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로 그해 9월에 체결됐는데요. 지상, 해상, 공중 모든 공간에서 남북의 적대적 군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9.19 군사 합의 이후에 북한 정권의 군사 행동이 줄어들면서 남북의 우발적이거나 또 국지적 충돌을 예방하는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합의 이전엔 양측 군대가 이 군사 분계선 가까이에서 여러 훈련을 하고 또 정찰 활동을 활발히 해서 확률적으로 여러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 군사 합의가 금지구역에서 이런 활동을 금지했기 때문에 충돌 확률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많은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이 너무 양보해서 북한의 군사 활동을 감시하는 정찰 활동과 군 대비 태세가 약화했다. 뭐 이런 우려도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번 군사 합의 효력 정지로 그동안 비행이 제한됐던 정보 감시 정찰 비행이 가능해진 것, 또 비무장지대 안의 훈련장에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서 최전방 부대의 대비 태세를 확보할 수 있게 된건이 한국의 유익한 점이다. 이렇게 꼽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예. 자, 이9.19 남북 군사 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됩니까?
김영건 기자가 설명한 대로 이제 한국 국방부가 얘기를 하고 있죠. 9.19 합의에 의해서 이 제약받아온 군사 분계선, 그리고 서북도서 일대에서 군의 모든 군사 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한국군의 말하자면 군사활동, 대북 군사활동에는 이제 제약이 없게 된 것이죠. 물론 여기 이 합의 정지에 따른 부정적 여파에 대한 우려도 상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말하자면 수류탄의 안전핀이 제거된 상태라고 지적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네.
잘 아시는 대로 서해 북방한계선, NLL 등 접경 지역에서는 이미 양측군의 우발적인 충돌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발적인 충돌의 가능성이 다시 또 높아진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국방부는 이 접경 지역에서의 모든 군사 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고요. 이 북한도 이 국방성의 성명을 통해서 이 군사 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거든요. 바로
예.
이런 점에서 이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의 위험이 좀더 높아진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는 이 결정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보면 어떨까요? 김영건 기자.
예. 주요 내용 설명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9.19 군사 합의의 핵심은 지상,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 그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은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 그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핵미사일 역량을 고도화하면서 군사 합의를 무시하는 도발을 계속했습니다. 2019년 11월이었죠. 이 서해 북방 한계선 이북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 해안포 발사를 시작으로 해서 소형 무인기 침투 등 지난 5년간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한 사례들이 계속해서 잇따랐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북한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대한 한국군의 비행 금지 구역 일시 효력 정지 조치를 빌미로 9.19 군사 합의 전면 파기를 북한이 선언하고 또 최전방 감시 초소 GP를 복원했습니다. 이 올해 초엔 북한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인근 완충 구역에서 연일 포사격을 벌였고요. 이 한국군은 북한의 위반 행위로 완충 구역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그러나 지난달 28일에서 29일 우리가 이미 잘 전해드렸듯이 가축 분비물 또 각종 쓰레기를 담은 오물풍선 260여 개, 또 지난 1일에서 2일 720여 개등 천여 개그 오물풍선을 한국 곳곳에 무더기로 살포했습니다. 아울러 단거리 탄도미사일, 또 GPS 교란 공격 등 일종의 복합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예대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전쟁 단계에 이르지 않는 애매모호한 도발로 긴장을 조성하는 이른바 회색지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 최근에 잇단 도발에 강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는데요. 6일 현충일을 맞아서 윤 대통령이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념식에서 행한 연설 내용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서해상 포사격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최근에는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9.19 군사합의 전면 정지 외에 한국 정부가 북한의 최근 잇따른 도발에 대응해서 취한 조치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군사 합의를 전면 정지한 것이 대표적인 조처였고요.
예.
최근에 두드러진 것은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미군의 B-1B 전략 폭격기가 있죠. 이것이 이제 지난 5일 한반도에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공군의 F-35, F-15 그리고 F-16 전투기와 함께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 훈련을 하면서 합동 직격탄을 투하하는 그런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이 B-1B 전략 폭격기와 합동 직격탄은 사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그 무기로 그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 행위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이 연합훈련을 통해서 북한에 강력한 말하자면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한국군은 아직 시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자주포 사격 훈련이라든지 포사격 이런 훈련을 재개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미국의 반응은 어떤지도 좀 궁금하네요. 이번 결정을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 정부는 구체적인 평가보단 북한 정권의 도발과 적대적 언사를 규탄하는 데 치중했습니다. 이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5일 한국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관한 저희 VOA 논평 요청에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실험 등 불법적이고 무모한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려는 북한 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국과 영내 전체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의 점점 더 공격적인 수사도 규탄한다면서 우린 북한이 이러한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린 한반도와 전 세계 군사적 긴장을 관리하고 완화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북한의 연쇄 복합도발과 관련해서 지난 3일 이 브리핑에서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큰 우려를 갖고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매트 밀러 국무부 대변인도 3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분명히 역겨운 전술이고 무책임하며 유치하다. 또 북한 당국이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남북한의 대응 고조 움직임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자, 이 중국 정부 반응도 궁금한데요. 중국에서는 나온 반응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은 어느 때처럼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에 대해서 남북한 당사자의 그 냉정과 자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번에도 그 담화를 냈는데요.
네.
중국 외교부의 마오닝 대변인의 그 브리핑 설명을 보면은 이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각 당사자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현재 사태 격화에 우려를 표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한 당사자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 이런 내용으로 담화를 냈습니다.
예.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이 한국을 향해서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직접적인 원인인 대북 전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북 전단을 실은 풍선은 주로 탈북민 단체들이 보내는 것으로 아는데요. 풍선에 어떤 것들을 담아 보내는지 또 전단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이것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물론 풍선에 전단도 보내고요. 또 1달러짜리 지폐를 보내는 단체들도 있고요. 또 거기에 뭐 초코파이라든가 음식을 담거나 또는 USB, 그러니까 작은 이제 북한에서 메모리 막대기라고 하죠. 그 안에 수십 개의 그 영화를 또는 다큐멘터리, 한국에 관련한 소식들을 담아 보내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단체들 성향에 따라 내용은 조금씩 다른데요. 예를 들면 북한 농업과학원 연구원 출신으로 대북 민간전단의 원조로 불리는 이민복 대북풍선 단장은 주로 한국 전쟁의 진실, 또 조국 해방의 진실, 한국의 민주화 산업화 발전 과정을 담아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6.25 조국 해방 전쟁으로 불리는 이6.25 한국 전쟁은 북한 정권의 선전처럼 미군과 한국이 먼저 침공한 게 아니라 김일성이 스탈린 등의 재갈을 받아 남침한 전쟁이고 또 북한에서 대대적인 선전 그 교육 중 하나인 신천 대학살도 미군의 만행이 아니라 동족 간의 보복으로 발생했다는 사실, 또8.15 해방도 김일성 주석의 공로가 아니라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소식 등을 담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단체들은 그 한국 육군사관학교의 교재로 쓰이는 진짜 용이 된 대한민국, 뭐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문화, 발전 역사를 수록한 소책자 등을 보내고 있고요. 순교자의 소리 같은 기독교 선교단체들은 쪽복음이라고 해서 성경의 신약을 이제 가볍게 만들어서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부 탈북민 단체는 좀더 이제 그 저돌적인 내용들을 좀 강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제가 확인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의 일부 전단을 보면 형님을 살해한 악마, 인간백정 김정은, 뭐 김정은을 특수정치범으로 고발합니다. 뭐 김정은 이제야말로 불변의 역적, 민족의 원수라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지난 2016년 탈북자 단체 총연합회란 단체가 보낸 전단엔 김정은 현상수배란 제목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그 탈북민들 사이에서도 좀 우려, 좀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북한 정권을 자극해서 오히려 반발을 사고 역효과를 초래한다. 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북한이 한국의 민간단체가 날려보내는 대북 전단에 오물풍선으로 대응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는 그 이유는 또 뭘까요?
예, 사실 북한이 한국에서 탈북민 단체 등이 날려보내는 대북 전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그리고 또 강력하게 반응해왔던 것은 어제 오늘은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네.
북한의 최근에 국방성 김광일 부상의 담화를 보면 그전에도 마찬가지지만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한국의 비열한 심리 모략 책동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은 특히 무엇보다도 이 최고 지도자에 대한 비방과 모욕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귀에 있을 때마다 굉장히 강한 반발과 함께 대응 조치를 취해왔던 것인데요. 일례로 사실 최근에 지난 2000년이었죠. 2020년이었죠. 북한은 대북 전단에 반발해서 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네.
굉장히 강하게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최근에 보면은 앞서 김영권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 최근에 한 민간단체가 이 날려보낸 대북 전단에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불변의 역적, 민족의 원수 이렇게 이제 적고 있는데요. 이 북한은 이 말하자면 3대 세습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이걸 포함해서 최고 지도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비난에 굉장히 강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이번에도 상당히 이제 그 군사 합의의 효력 전면 정지에까지 이르는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 대북 전단과 관련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과 또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이 야당과 시민단체 일각의 그 주장이 서로 맞서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 탈북민들이나 인권운동가들은 김정은 정권이 주민의 눈과 귀또 입까지 막고 진실을 왜곡해서 공포 정치를 통해 북한을 70년 이상 통치하는 이른바 뭐 신종 통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악의 인권 상황이라든가 또 만성적인 식량 문제 등 경제난을 해결하려면 바깥 세상의 소식 또한 김 씨 일가가 얼마나 국정을 잘못 운영하는지 주민들에게 그 실상을 바로 알려야 주민들의 의식이 깨어서 과거 한국이 민주화 또 산업화를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처럼 이 북한도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 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국은 세계 인권선언을 존중하는 자유민주국가로 국민 개개인의 그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를 강제로 통제하거나 막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유엔 인권 전문가들도 과거에 지지했던 의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전단이 북한 정권을 너무 자극해서 도발로 이어져 또 접경 지역에서 하는 한국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한국의 문재인 전임 정부 또 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은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를 위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면서 과거 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등을 제정했었죠. 이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약하는 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 19조에 따라 허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참고로 이 조항은 국가안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을 통해 표현의 자유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선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증진시켜서 북한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긍정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의 안전이 가장 먼저이기 때문에 이를 제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대북전단의 효과에 대해서도 평가가 엇갈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나라죠. 따라서 이 북한은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소식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이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깥 세상의 소식을 알리는 일은 필요하고 또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인권 문제라든지 북한의 김 씨 일가의 3대 세습의 문제점 그리고 또 한국 사회의 발전상 등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대북전단에 대해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단이 이 북한 주민들 손에 실제로 이 말하자면 닿는다 하는 것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대부분 접경지 특정 골짜기에 전단이 떨어지곤 한다는 그런 탈북민들의 증언이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북한 당국이 이 전단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하도록 그렇게 주민들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제 이것을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신고가 들어가고 당국이 이를 수집해서 소각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전단을 접하기가 사실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예. 또 이제 앞서도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일부 자극적인 북한 체제를 비방하는 그런 전단 내용은 오히려 그 전단의 효과를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체제를 비난하는 자극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오히려 설득되기는 보다는 모욕감을 느끼고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한국 당국은 휴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자, 이 확성기 방송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또 북한에 이번에 또 북한의 어떤 반응이 나온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건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이 북한은 아직까지는 좀 잠잠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이제 반응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2015년이었죠. 북한이 설치해서 한국군 장병 두 명이 크게 다쳤던 그 DMZ 목함 줄의 사건이 발생하자 이게 한국군이 이에 대응해서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었죠. 그러자 이제 북한군은 이 경기 연천 28사단 최전방에 배치된 확성기를 겨냥해서 고사총 한 발, 또 직사화기 세 발을 발사했고, 이에 대응해 한국군이 또 포탄 발사 추정 지점을 향해서 자주포 28발을 대응 사격을 했고, 이후 북한 정권이 준 전시 상태를 선포하면서 양측 간의 긴장이 고조됐었습니다. 일각에선 확성기 방송이 이 거리가 10에서 30km로 주민들에게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반발하는 건 그 역으로 영향이 매우 크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라는 그 평가도 있습니다. 그 잠시 그 배경을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미국 국방정보국 DIA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전체 병력의 70%가 평양과 이 군사분계선 사이에 집중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황정엽 전 노동당 비서가 이곳 워싱턴을 방문해 가진 연설에서 북한에서 인권 탄압을 가장 많이 받는 대상이 군인들이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독재 정권을 향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이제 군대밖에 없는데, 군인들은 역설적으로 10대 후반의 나이에 입대해서 10년, 15년 이렇게 군 생활을 하고 그다음엔 탄광이 어디여 해서 평생을 그 노예로 살면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친 건데요. 일부 전문가는 그 김정은 정권도 이런 우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등을 통해서 북한 안팎의 실상을 알지 못하도록 막는데 그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또 이건 또 제임스 클래퍼 전 미국 국가정보국장도 과거 재임 시절인 2016년에 미국 외교협회 강연에서 이 확성기 방송에 대한 강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이 이 훌륭한 무기인 정보를 북한에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다소 신경에 거슬린다면서 이 정부야말로 북한 당국 매우 우려하는 곳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 발언을 잠시 보면 비무장지대를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민간단체들이 전단을 북한에 떨어뜨리면 북한 지도부는 완전히 미쳐버린다. 정보 유입은 우리가 활용하지 않고 있는 큰 취약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남북 간의 강대강 대립 상태가 계속이 되고 있는데요.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또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을 그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남북한은 지난 4년 넘게 전혀 대화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남북한 간이 대화가 없었던 것은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남북한 간에는 이번에 또 그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전면 정지되는 이런 상황이 빚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 당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말하자면 대응을 계속해서 다짐하고 있고요. 북한도 한국에 대한 비방과 도발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강대강의 대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남북한 간에는 과거에 말하자면 긴급 상황에서 연락할 수 있었던 군사 채널이라든지 이런 소통 수단도 일절 끊겨 있는 상황입니다. 예.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남북 간의 상황들이 우발적인 충돌로 빚어지고, 이것이 또 어떤, 말하자면 제어할 수 있는 수단도 그 굉장히 적어든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이 6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이 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보리 의장인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We plan to have meeting in mid-June. Human rights and peace and security issues should be approached in a holistic manner.
황 대사는 북한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의 진전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면서 이달 중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안보리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인권, 인도주의 상황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미국과 한국 그리고 국제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줄곧 제기해 왔던 것인데요. 이 북한은 잘 아는 대로 지금 굉장히 그 자원이 그 제약돼 있는 그런 빈곤한 국가입니다. 외부에서 식량을 지원받지 않으면 북한 주민들이 상당수가 이제 식량권을 그 말하자면 박탈당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제한된 자원의 상당 부분을 투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량 주민들의 식량이라든지 이런 그 말하자면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들을 사야 될 그런 자본들이 대량 살상무기, 핵과 미사일 개발에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이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 지적이고요. 이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 해 한 10억 달러 정도를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황준국 대사는 안보리가 유엔 인권이사회와는 별개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겠다 했는데 이렇게 특별히 또 이렇게 논의한다고 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국제 안보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이 그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더욱 이제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이 지난 6일 저희 VOA의 논평 요청에 좀 더 자세한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그러니까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평화는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침해를 통해 여러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불법적인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막대한 그 공적 재원을 쏟아붓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현대 세계엔 북한 정권의 잔혹행위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이러한 불의에 대응해서 또 국제 평화와 안보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태에 대해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엔 인권기구도 지난 5일 저희 뷰의 논평 요청에 유엔 안보리는 평화와 안보의 상관관계, 또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 정의와 책임 담보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중요한 장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한 국가가 강제 노동 등으로 자국민을 착취해서 벌은 돈으로 불법 무기를 개발해 이웃과 또 영내 국가를 위협해서 평화와 영내 불안정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 안보리가 이 근본적인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누누이 전해드렸듯이 이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안보리 의제가 아니라면서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다룰 문제란 주장을 반복하고 있죠.
네, 한국이 안보리 의장국이 된 것이 2014년 이후 10년 만인데요. 네, 의장국이 됐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예, 그 안보리 의장국은 안보리의 일상적인 논의에서 의제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말하자면 큰 말하자면 임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안보리의 회의를 소집, 주재할 권한을 갖고 안보리 논의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한국 외교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보리 의장국 수임은 국제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최적의 기회다. 이렇게 한국 정부 당국은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 당국은 한 달 동안 이죠 이 안보리 의장국 수임 기간이 이 기간 중에 한국 정부가 특히 중요한 관심사로 그 여기고 있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 밖에도 한국 정부가 관심사로 여기고 있는 여러 가지 사이버 안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안보리 의장국 그 수임 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안보리는 유엔에서 강제력을 갖는 유일한 기구인데 이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극한 대립으로 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뭐 앞으로도 계속 일치된 입장이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전해드렸듯이 뭐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북한 정권이 계속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하지만 안보리에서 뭐 우려하는 공동 성명이라든가 언론 성명조차도 합의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물론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점점 더 이 국제 질서가 진영 논리로 재편이 되고 또 러시아와 중국 등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 평양을 계속 옹호하고 그런가 하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 정권은 이 북한의 무기가 더 필요한 상황에서 이 북한은 또 러시아의 기술 지원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서 이 북중로 또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감시해왔던 그 대북 제재 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그 임기 연장이 무산돼서 15년 만에 활동이 종료되기도 했습니다. 뚜렷한 돌파구가 지금으로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전망 역시 그리 밝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 정부의 남북한 군사 합의 전면 정지 결정과 한국이 2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이 된 소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개명권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여성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멋지고 맛지고 시간인데요. 자, 어린 딸을 둔 어머니들이 알아두면 좋을 정보입니다. 이 소녀들의 초경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는데요. 그 원인과 문제점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죠. 아, 저 사람 참 뒤끝 길어. 상처받고 생긴 나쁜 감정 때문에 힘드신가요?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전문가 조언 준비했습니다. 도성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오늘 첫 주제가 초경, 첫 월경이잖아요.
네네.
북한에서 달거리 위생이라고 부른다고 하던데 미국 소녀들의 초경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잖아요. 왜 그런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이 연구를 살펴보면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네. 초경 시기가 뭐 아무리 빨라야 초등학교 뭐 4학년, 5학년쯤이 아닌가 싶었거든요.
네.
뭐 저희 나이 때는 뭐 중학교에 시작하는 여학생들이 대다수가 늦으면 고등학교 때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젖살도 빠지지 않은 어린이가 초경을 한다고 하니까 이 어린 자녀와 부모들 모두 당황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미국 의학협회 저널 자마 네트워크 오픈에 발표된 새 연구 내용입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비해서 미국 소녀들이 생애 첫 월경을 평균적으로 약 6개월, 그러니까 반년 정도 더 일찍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9살 이전에 초경을 하는 소녀들의 수가 늘고 있다는 게 충격적인데요.
네.
전문가들도 이 나이는 9살 이전의 나이는 월경하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네, 이 월경이라는 게요, 의학적으로 말하자면은 엄마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란 활동이 시작되면서 월경을 하는 건데 일단 연구 내용부터 좀 볼까요?
네. 이 연구는요. 이 아이폰, 휴대폰 아이폰의 애플 리서치 앱을 통해서 등록된 7만 1,000명 이상의 여성들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을 한 연구입니다.
네.
이 사람들한테 첫 월경을 언제 했는지 물었더니요.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시작한 그 평균 연령이 11.9세였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네.
1950년에서 1969년 사이의 평균 연령인 12.5세에서 더 어려진 거죠.
네.
더욱이 11살 이전이라는 답도 8.6%에서 15.5%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9살 이전에 생리를 시작한 경우는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네.
소수민족과 저소득층 소녀들 사이에 이런 이른 초경 현상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네. 이 여성한테 월경은 중요한 건강 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 월경이 변화하는 경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연구에 대해서 논평한 컬럼비아 대학교 로런 하우튼 부교수의 견해가 미국 공영 라디오 NPR에 실려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네.
하우튼 부교수는 월경을 시작하는 나이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구를 통해서 규칙적인 월경 주기에 이르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소녀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문제는 초경이 빨라지는 것은 심혈관 질환, 비만, 유산, 조기 사망 등 여러 건강 문제를 야기합니다. 난소암, 자궁내막암, 유방암 등 여러 암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네.
12살 이전에 첫 생리를 시작한 사람들은 유방암의 위험이 20% 증가한다는 것이 하우튼 박사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자, 하우튼 박사는 조기 사춘기 위험에 대해서 아동 비만율 증가를 꼽으면서 스트레스도 그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가 다 얽혀 있을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게 다 호르몬 문제하고 연결됩니다.
그렇죠.
일단 그 스트레스 지수가 높으면 신체의 그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코르티솔 호르몬이라고 있는데 이게 증가하고요. 안드로젠 호르몬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안드로젠은 남성 호르몬이지만 여성의 몸에도 조금은 존재를 하는데요.
네.
이 안드로젠이 증가하면 조기 사춘기로 이어질 수 있는 거니까요. 스트레스가 올라가면 두 호르몬 수치도 따라서 올라가고 조기 사춘기 가능성도 높아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방 조직도 문제입니다. 이 네. 비만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네.
안드로젠과 같은 호르몬을 에스트로젠으로 바꾸는데 지방 조직이 이 에스트로젠은 여성의 유방 발달 또 월경 시작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아, 그래서 비만과 스트레스가 연관이 있다는 얘기군요. 그럼 조기 사춘기, 사춘기를 일찍 경험하는 위험은 뭘까요? 앞서 조기 초경이 유방암 발병을 20% 높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신시내티 어린이병원 의료센터의 임상의사이고 또 연구자인 프랭크 비로 박사는 이 조기 사춘기 상황을 아주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소녀들의 그 유방 발달이 뭐 6달에서 1년 정도 더 빨라졌다면서 앞으로 10년에서 20년 동안 유방암 신규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기 사춘기하고 조기 초경이 같이 가는 거네요.
그렇네요.
네. 자, 조기 초경의 원인 살펴보고 있는데요. 또 다른 요인이 있을까요?
내분비 교란 화학 물질도 지목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걸 환경 호르몬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내분비계 교란 화학 물질로는 화장품도 많고요. 또 개인 관리 제품에서 흔히 발견되는 프탈레이트라는 물질입니다.
네.
플라스틱을 아주 부드럽게 하는 이 화학 물질이 몸에 흡수가 되면 호르몬 수용체에서 결합해서 호르몬의 기능을 방해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일부 공기 오염 물질도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농약도 포함됩니다.
네.
가게에서 돈 내고 받는 영수증이 있죠. 이 영수증에도 프탈레이트 성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들의 역할이 중요할 텐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예, 부모가 이런 상황을 잘 알아야 아이들을 준비시킬 수 있다면서 쉬쉬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건강한 생활과 식습관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 운동도 하고 또 수면도 충분히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정신적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자, 빨라지고 있는 미국의 소녀들 초경 시기 상황, 원인, 대처 방법 등 알아봤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정신 건강 관련 소식인데요. 뒤끝 길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러시면
들은 적도 있고 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니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뒤끝이라는 게요. 누구 때문에 기분이 상한 것을 마음에 뒀다가 나중에 안 갚음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워싱턴 포스트지가 소개한 연구와 전문가의 조언을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저희가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경험해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정신 건강에만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심장이 두근두근합니다.
그렇죠.
화가 나서요. 머리가 찌끈찌끈합니다. 심장병, 만성 통증의 위험까지 증가시킨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소개한 작은 연구 결과로는 이 원한을 품으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악화하고 내 자존감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심한 모욕을 당했거나 배신을 경험했다면 이걸 또 참고 아무 일 없이 넘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부처님도 아니고요.
그러게요.
네. 네. 심리학자들도 이런 경험으로 갖게 된 원한은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한을 품는다는 거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하지만 네. 건강을 위해서 이 원한을 놓아주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먼저 원한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원한은 주로 누군가의 행동에 상처를 받거나 배신감 느끼고 그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을 때 생깁니다. 원한은 미래의 상처로부터 보호하고 경고하는 신호이자 감정을 차단하는 방어막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감정을 더 강화시키고요. 사회적 관계에 방해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원한을 어떻게 놓아주느냐. 내 원한이 나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 내 원한이 나를 어떻게 해치고 있는가. 자문하는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네.
불안하고 우울하다면 우울해진다면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치료사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원한의 의미를 파악하게. 두 번째는 또 뭔가요?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나 가볍게 요가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이렇게 운동 전에 느끼는 감정을 파악하고 운동 후에 변화를 기록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 부분을 알면 감정, 원한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안도감과 또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뭐 여러 번 전해드렸지만 이 운동이 정신건강에 참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정을 기록하는 것도 참 새롭네요. 그럼 뒤끝 관리 혹은 삭제 세 번째 방법 뭔가요?
아, 이 돌을 닦아야 될까요? 이게 가장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사실 네. 스탠퍼드 대학에서 용서에 관한 연구를 하는 프레드 르스킨 씨는 원한을 품으면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불만 이야기를 반복하게 된다면서 자신이 상담한 환자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자, 병으로 사망한 형을 둔 젊은 남성이었는데요.
네.
이 남성은 그 형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부모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더 일찍 형을 병원에 데려갔다면 형이 지금 살아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곤 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반복해 말하는 것이 형을 잃은 고통을 없애주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말이라도 하면 속이 좀 풀릴 것 같은데 고통은 그대로고 또 원한은 깊어지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이 원한을 불만 이야기로 반복을 하면 몸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게 된답니다.
네.
이런 불만과 원한을 느끼고 말할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까 코르티솔이라는 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 코르티솔이 분비돼서 치유하는 과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불만 이야기에 대한 그 한 가지 해결책이 있는데 바로 이게 용서입니다. 그런데 용서에 대한 정의와 관점이 원한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네.
용서라는 것이요.
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과 다르게 상처를 잊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용서는 상처받은 사람이 내 감정을 극복하는 학습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상처받은 고통에서 자유롭게 나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겁니다.
학습된 기술이라면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배우고 연습을 해야 한다는 말이네요.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전문가들의 연구 중 한 가지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네. 이 내용은 인지도가 높은 현대 심리치료학 중 하나로 일명 리치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R-E-A-C-H 모델인데요. 네. 이 리치는 어디에 도달한다는 의미의 영어이기도 하죠. 네. 각 알파벳이 용서를 위한 기술을 익히는 각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 위치 단어를 생각하시고 순서대로 실행하면 되는데요.
네, 먼저 R.
R. 네. Recall the hurts입니다. 싫고 힘들겠지만 상처받은 경험을 먼저 떠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객관성이 중요한데요. 상대에 대한 어떤 악감정 또는 자기 연민을 없애는 게 중요합니다. 이 단계부터 어렵다면 친구나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E.
E. Empathize with the one who hurt you. 아. 공감하기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입장에 서보라는 건데요.
아이고.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일단 시작했으니까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내가 마치 상대의 변호사가 됐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 사실관계보다 상대를 좋게 보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변호사처럼요. 남을 공격하는 사람은 대개 자신이 공포, 불안, 고통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폭행, 폭언을 제정신으로 하는 사람들도 드문 겁니다.
네. 자, R, E 했습니다. 그리고 A, C, H도 가볼까요?
예. A는 이타적인 선물 찾기입니다. C, 공개적으로 확약하기. H, 포기하지 말고 지키기입니다.
네.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용서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는 건데요.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았을 때 감정, 뭔가 좀 선물 받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한테도 그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 계약서를 써보는 겁니다. 편지도 되고요. 일지, 시, 노래 등으로도 표현할 계획을 세워보고요. 그리고 자신이 용서한 일을 가까운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끝으로 자, 마지막.
용서했다는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용서하는 연습을 하면 어느 순간에 나도 용서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용서가 안 되는 누군가로 고통을 받는 분이 계시다면 이 용서에 도달하기, 리치,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을 위해서라고 하니까요. 자, 오늘 멋지고 마치고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막 뭐뭐 하려고 하다, be about to라는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전 잠자리에 들었는데 밤 12시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It was my friend and she had something very, very important to tell me.
제 친구였어요. 그녀는 제게 말할 정말 정말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Hey Alice, guess what?
Hey Alice, guess what? 맞춰봐. Guess. G-U-E-S-S. Guess는 추측하다라는 뜻인데요. 보통 대화를 시작할 때 Guess what?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게 되면 앞으로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봐. 할 말 있어. 내 얘기 들어줘.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길 바랄 때 Guess what?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계속 대화 들어보시죠.
I finally got 10,000 followers on social media.
나 드디어 소셜미디어 구독자가 만 명이나 생겼어.
Can you believe it?
Can you believe it? Can you believe it? 믿을 수 있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많이 쓰죠. Can you believe it? 믿을 수 있니?
Hi, Tara. That's great. But I was about to go to sleep. Can we talk tomorrow?
안녕, 타라. 근사한 일이구나. 그런데 나 지금 막 잠들려고 했어. 우리 내일 얘기할 수 있을까?
English speakers use the phrase be about to emphasize that an action is expected to happen right now.
영어 사용자들은 지금 당장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는 행동을 강조할 때 be about to를 사용합니다.
English speakers use the phrase about to emphasize that an action is expected to happen right now.
I told Tara I was about to go to sleep. That means I was at the point of starting that action.
Be about to가 들어가는 문장 구조는 be plus about to plus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때 쓰이는 동사는 동사의 원형입니다. 이번에는 두 친구가 어떤 일을 서두르면서 나누는 전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Hey Sue, have you left the house yet?
No, but I was about to put on my shoes.
Perfect. I'm about to hop on the metro. See you in a few.
안녕, 수. 아직 집 안 떠났니? 아직 출발 안 했니? 아니, 막 신발을 신으려던 참이었어. 잘 됐네. 나는 지금 막 지하철을 타려던 중이야. 잠시 후 보자. 여기서 수는 be의 동사의 과거 시제 was를 사용했습니다. I was about to. 그리고 다른 친구는 현재 시제 am을 쓰고 있습니다. I am about to. 그러니까 be about to 문장은 be 동사의 현재나 과거 시제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ey Sue, have you left the house yet?
No, but I was about to put on my shoes.
Perfect. I'm about to hop on the metro. See you in a few.
에브리데이 잉글리쉬,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막 뭐뭐 하려고 하다, be about to라는 표현 살펴봤습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요일별 주간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방송 시간은 평일 밤 10시에서 11시, 새벽 4시에서 5시 하루 두 차례입니다.
아인슈타인은 학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독일 학교들은 즐거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은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미국 역사 속 중요한 인물을 소개하는 인물 아메리카를,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의 연구 활동을 조직화.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이슈를 살펴봅니다. 미국의 선택 2024.
When campaigns are looking for additional votes because, you know, elections are...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찾아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가 방송되고요.
이걸 배우면서부터 확 달라졌어요. 나만의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 뉴스 속 인물을 살펴보는 뉴스 따라잡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1982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 간의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 혼란 속에 출연했습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과 한국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킬로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킬로헤르츠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킬로헤르츠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 킬로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